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일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의 소설에 나오는 세 가지 질문입니다. 우리도 한 번쯤은 해보았을 법한 질문인데요. 혹시 여러분은 이미 그 답을 찾으셨나요? 살다 보면 굳이 묻지 않아도 삶이 먼저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음이 어떻게 내게 왔는지, 어떻게 답을 찾아야 할지 고민할 틈 없이 일상의 분주함에 파묻혀버리고 마는데요. 그렇게 하나둘 묻어두었던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의 성실한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답을 얻지 않고서는 인생의 지도 위를 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가슴속에 품고 있는 혹은 잠시 묻어두었던 생의 물음표들. 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 그 질문과 마주합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클래지 콰이의 생의 한가운데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혜입니다. 와, 벌써 8월이에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르는 것 같은데요. 제가 라디오 한 지도 벌써 한 두 달이 지났죠? 와, 근데 이렇게 바쁘게 막 살면요, 시간이 더 빨리 흐르는 것 같이 느껴져요. 왜 이렇게 살수록 시간은 빨리 흘러가는 걸까요? 바로 이런 질문들, 누구나 생각하는 인생에 대한 물음과 그 답을 오늘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분과 함께하면 제 지식도 굉장히 많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옆에 없으면 허전해요. 저의 든든한 남자, 작가 최 사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 사장입니다.
네. 최 사장님은 어떤 질문을 해도 다 이렇게 명쾌하게 답을 주실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실제로 그런 사람은 뭐 없을 뿐더러.
그쵸.
더더욱 저는 아닌 것 같고. 저도 이제 뭐, 사실 이게 질문이 많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거의 헤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인혜 씨는 반대로 어떠세요? 뭐 질문 같은 게 들어오면.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명쾌하게 답을 해주시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반대로 뭐 질문을 더 많이 던지시는 편인가요?
저는 사실 친구들의 고민을 좀 잘 들어주는 편인데.
그래요?
뭐 이렇게 역사, 뭐 경제, 정치 이런 거 물어보면 잘 모르고요. 사랑 얘기?
그래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회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제 나이 또래 친구들에게 삶에 대한 고민을 미리 해봤으니까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한 선배로서의 조언?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는 편이거든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셔가지고. 네. 학생들이 인생에 대해서 진짜 많이 물어보겠어요.
인생에 대해서는 잘 질문 안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학점에 대해서.
학점이나 남자이냐 얘기나.
그렇군요.
네. 근데 저희 나이 또래 되면은 인생에 대해서, 뭐 결혼에 대해서, 제2의 인생이니까.
아, 네.
혹은 미래에 대해서. 왜냐면 이제 막 취업하고 직업을 막 가져서 한참 나아갈 때니까 뭐 그런 고민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좀 시원하게 오늘 해주실 분을 저희가 모셨죠. 우리를 네. 오늘 기다리고 있는 책, 어떤 책이죠, 최 사장님?
일반적으로 우리 철학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인생에 대한 철학적 질문들을 어렵지 않게 풀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만족 없는 삶에 던지는 21가지 질문, 철학의 힘입니다.
네, 이 책의 저자이신 연세대학교 철학과 김영철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사실 이런 거 잘 밝히진 않지만 외모가 교수님 힘들어요 이러면 이렇게 푸근하게 저를 감싸줄 것 같은.
네.
그런 되게 자상하고 인자한 어떤 외모를 가지셔가지고 절대 반감이 들 수 없는, 어떤 질문을 해도 다 대답해 주실 것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정말 그렇다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네, 질문도.
그런 이미지이기도 하지만 학교에서도 또 김영철 교수님은 한국의 마이클 샌델이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부끄러우실 수도 있으니까 최 사장님이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철 교수님은 한국 철학회 사무총장, 그리고 사회윤리학회 회장, 연세대 리더십센터 소장, 그리고 세계 철학자 대회 상인 집행위원을 역임한 바 있으며 연세대학교 베스트 티처로 선정되셨고 대한민국 최우수 인문학 강의 교수상을 수상했으며 한국학술진흥원 선정 국내 강의 실력 베스트 세븐에 뽑힐 만큼 명강사로 유명하십니다. 윤리경영 리더십과 변화와 혁신의 철학, 인문학적 상상력과 창조 경영 지혜 등 다양한 주제로 대기업과 주요 공공기관에서도 강연 활동을 활발히 펼치시고 계십니다.
와, 아니 사실 저도 되게 어렸을 때 최연소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느낀 건데 그냥 공부를 혼자 하는 거는 그냥 책을 보고 내가 그냥 습득하면 되지만 내가 아는 것을 남한테 전달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베스트 티처세요. 강의 비결이 뭔지 혹시 여쭤봐도 돼요, 교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이 있습니다. 교육은 만남에서 시작된다.
네.
공부는 같이 하는 것이다. 독서는 혼자 하는 것이지만 공부하고 수업하는 것은 만남에서 완성이 됩니다.
와.
그래서 학생들과의 소통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해보려고
네.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바로 학생들을 존중해 주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때 이렇게 너무 딱딱하게 하면
네.
내가 알려주고 싶어도 학생들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교수님만의 어떤 비법 있으세요?
저는 학생들의 얘기를 수업 시간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아.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면서 조는 사람은 드물죠.
네.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항상 이 학생들에게 발언을 하도록 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어떤 발언을 해도 그거를 비웃거나 야단치거나
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와.
그래서 스스로 자기 실수를 깨달을 수 있게 되면은 제일 좋고요. 아니면 제 생각에 만약 좀 틀린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되면 다른 학생들한테 동의하냐고 동의를 구하면 분명히 그중에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 간의 그 자정 능력
네.
이걸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소통을 잘하는 교수님이시네요.
근데 교육에 있어서 만남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신다는 게 좀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왜 그 고대 문서 중에
네.
우파니샤드라는 문서가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가까이 앉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식이 어떻게 전달되느냐고 생각했냐면은 이제 스승과 제자가 가까이 앉아가지고 지식이 전달된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만남이 교육에 있어서 본질이라는 게 굉장히 인상 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철학, 철학과 이러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철학은 뭐 했을 수 있어? 좀 그렇지 않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교수님은 철학과 간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괜찮아 하셨어요?
아닙니다. 아버님이 상당히 그 만류하고 싫어했습니다. 아버님은 사업을 하셨고요. 제가 이남이녀 중에 장남입니다.
네.
그래서 아버님은 제가 경영학과에 가서 사업을 하기를 원하셨죠. 근데 하필이면 철학과를 간다 그러니까
네.
실망이 많이 크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유가 있었거든요. 세상을 알면서 살고 싶다.
네.
그래서 철학을 하겠다 그랬더니 아버님 말씀은 너 철학하면 세상을 점점 모르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뭐, 제가 가는 길을 제가 가는데 동의, 글쎄 흔쾌한 동의는 아니었지만
네.
그 정도 선에서 그냥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작은 반대하셨지만 지금은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
아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3년 전에. 그 뒤에도 왜 철학을 너는 꼭 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물으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내가 철학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더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저는 뭐 지금도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그리고 사회생활을 오래 하면서 느낀 거는 진짜 철학 같은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도 던지고 내 삶에 대한 생각을 본인이 많이 해야 좀 발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은 하는데 근데 고3들 뭐 혹은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은 그 저 철학처럼 생각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때요? 요즘 철학과.
철학과의 온 학생들 이렇게 면접 때나 저도 이제 물어보죠. 제 경험이 있으니까.
네.
어머님, 아버님이 반대 안 했냐.
네.
다 반대했다고 얘기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다 하는 얘기가 씩 웃으면서 제가 이겼습니다.
와.
철학과를 그 가는 데 대해서 부모님들의 반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심한 것 같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먹고 살겠냐.
네.
근데 이제 우리 최 사장님 정도의
예.
베스트셀러를 쓰기만 하면 최 사장님 저는 한국 사회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이,
저런 예. 책을 통해서도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구나 이런 걸 지금.
정말로 오늘 청취자분들 중에 수험생 친구들이나 혹은 이렇게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이 들으시면은 당장 철학과로 옮기라고 하겠어요.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을 보고 어떤 부모님이 철학과를 예. 반대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철학하면은 사람들이 교수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비실용적이다 혹은 철학이 뭐야 뭔데 뭘 공부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혹시 말씀을 하시면 교수님은 어떻게 얘기해 주세요?
나무가 네 그루 있었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잘났다고 뽐내기 시작합니다.
네.
나는 재질이 단단하고 곱게 자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최고급 가구를 만드는 목수들이 날 좋아하지. 나는 예쁜 꽃을 많이 피우기 때문에 귀부인들이 날 좋아하지. 나는 맛있는 열매를 많이 맺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날 좋아하지. 이런 식으로 자기 자랑하던
네.
나무들은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사람들에서 다 비어져 나갑니다. 네 번째 나무 구불구불 자라고 껍질도 딱딱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나무 한 그루만 덩그러니 남습니다. 더운 여름이 되자 사람들이 그 그늘 아래로 모입니다. 오, 이 나무 참 시원한걸.
네.
2500년 전 중국의 철학자 장자가 이야기하는 무용지용의 우화입니다.
네.
네 번째 나무가 아무짝에도 쓸모 없었기 때문에 오래 살아남았다. 이게 바로 철학입니다.
와, 하나의 질문을 던졌는데도 이렇게 멋진 일화와 함께 뭔가 되게 습득력 있게 들리는 공부를 알려주실 것 같아서 사실 오늘 강연이 진짜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저희 교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책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그 목차에 보면요. 인생은 왜 짧은가에서부터 인간에게 죽을 권리를 허용해야 하는가라는 질문까지 총 21가지의 질문과 대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일 궁금했던 게 이 질문은 과연 어떻게 선정하셨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예. 철학만이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을 선정한 건 아니고요.
네.
그 질문에 대해서 다른 전공에서도 답을 시도했고
네.
또 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철학적인 답변이 가장 절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질문들을 뽑았고요. 저 자신 스스로가 평소 때 늘 생각하는 건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좋은 답을 낼 수 있는
네.
그런 질문들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책 목록을 보면 누구나 진짜 고민하는 그런 사소한 것들에서부터 사실은 중요한 선택까지 굉장히 누가 읽어도 아 맞아, 나 이거 궁금했어 라고 생각할 질문들이 많다는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은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나눠보기로 하고요. 방송 내용 중에 하나를 저희가 퀴즈로 내드리고 있죠. 최 사장님.
네. 오늘도 퀴즈 드리겠습니다. 이 학문을 뜻하는 필로소피는 그리스어 필로소피아에서 유래한 것으로 자기 자신의 알매 문제를 탐구하는 사유의 학문을 말합니다. 이 분야의 대표적인 인물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칸트, 데카르트 등이 있는데요. 우주의 근원을 탐구하는 종합적인 이 학문, 무엇일까요? 오늘 만나고 있는 책 제목과도 관련이 있고
네.
김영철 교수님도 이과의 교수님이십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1부 끝에 정답 발표하니까요. 그 전까지요. 아시는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참여해주세요. 정답과 함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나 응원 남겨주시면 당첨될 가능성 높아지는 것도 아시죠? 선물로는요. 출판사 위즈덤하우스에서 나온 김영철 교수님의 책 철학의 힘 보내드립니다.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토요 인문학 콘서트.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책 김영철 교수님의 철학의 힘 본격적으로 만나볼 텐데요. 조금 전에 내드린 퀴즈 저희가 한 번 더 내드릴게요.
자기 자신의 알매 문제를 탐구하는 사유의 학문이자 우주의 근원을 탐구하는 종합적인 학문입니다. 소크라테스, 칸트, 데카르트 등이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어떤 학문일까요?
네, 정답 아시는 분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정답과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함께 보내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저자 김영철 교수님의 사인이 담긴 철학의 힘 보내드립니다. 사실 책에 나오는 맨 첫 질문이 왜 인생은 짧은가예요. 교수님 왜 이렇게 인생은 짧은 걸까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걸까요?
그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망각을 하기 때문에 너 우리 지난번에 만난 게 언제야? 오랜만에 만난 친구 얘기를 합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2002년 오? 13년 됐어? 너하고 본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이 중간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걸 잊어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난번 만났을 때 그 장면, 목소리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이게 퍽 점프를 해서 13년이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쏜살같이 간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과학적인 이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장 박동수가 그 느리게 가면 갈수록 시간 가는 게 빨리 느껴진다고 그러고요. 박동수가 빠르면 또 느리게 간다고 느껴진다고 그럽니다.
우와.
네. 그래서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수명 차이가 굉장히 크지만
네.
아마 실제 주관적으로 느끼는 속도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책에서 교수님께서는 이제 망원경 효과 설명하셨던 것 같아요.
예.
방금 말씀해 주셨던 거는 심장과 연결을 시켜서 말씀해 주신 건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정말로 요즘에 인지과학이나 뇌과학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어렸을 때는 1초 동안에 내가 사진을 찍는 거 인식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60장이다
네.
라고 하면 나이가 들어서는 1초 동안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게 뭐 30장으로 줄어드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펼쳐놓고 보면 그 나이가 들었을 때는 사진이 정말 몇 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점점 빨리 시간이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듣기도 했었는데 또 심장과 연결해서 설명해 주시니까 다시 또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인생이 짧아진다는 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짧아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뜻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의 밀도가 중요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근본적으로는 동의하는데요. 몰입해서 어디에 그 정신이 빠져 있으면 금세 시간이 가죠.
네.
몰입한다는 거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니체가 얘기한 정신 발달의 세 가지 단계 잘 아시죠? 낙타의 단계, 사자 단계, 제일 마지막에 어린아이 단계에 가면 어린아이 특성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잘 잊어버리는 거. 두 번째는 즐기는 거. 이게 결국은 내 인생이 굉장히 짧다고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은 상당히 잘 살고 있는 거죠. 몰입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인생이 짧다고 느끼는 게 사실은 잘 사는 거라고 말씀은 해주셨는데 이렇게 짧은 인생 또 어떻게 살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후회 없게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또 하게 되는데요. 인생에 대한 이야기 참 간단치만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런 인생에 대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김영철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나이 40에 천억을 버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한테 와서 좋은 말씀을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강의를 끝내고 집에 돌아오려고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양반을 다음에 또 언제 보게 될지도 모르겠고 기왕 만난 김에 하나 물어봅시다. 당신은 어떻게 나이 40에 천억을 벌게 되었습니까? 이분 얘기가 저는 그때 충격이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자기는 인생 살아오면서 어떻게 하면 내 고객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방법만 연구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고객이 부자가 되면 그 사람이 자기를 부자 만들어줬다.
네.
이 사람은 분명히 역지사지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또 학생들한테 이런 실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인생 살아가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꼭 가지고 싶은 10가지를 써봐라. 그랬더니 10개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일단 4개를 지워라.
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3개 더 지워라. 그럼 이제 몇 개가 남습니까?
3개.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2개 더 지워라. 그러면 이때 학생들 중에는 인상이 살짝 찌그러지는 애들도 있습니다. 왜? 그 포기하기 싫거든.
네.
이제 3,000명의 학생들에게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거 한 가지 종합해 보니까 셋 중에 하나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첫째, 절대자. 둘째,
네.
가족.
아.
셋째, 사랑. 저는 여기서 이걸 배웠습니다. 아, 역시 인생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숫자로 환산될 수 없는 것들이구나. 만약에 어떤 분이 나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숫자로 환산될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그것이 성적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숫자로 환산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네.
이분은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살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는 삶이다.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얘기입니다. 성찰하는 삶이다. 어떤 삶일까요? 우리는 지금 바쁘게
네.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사는지 나는 누구인지 하는 질문들을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찰한다는 것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진지하게 던지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들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해 온 것은 빨리빨리 정신이 있었다.
네.
속도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방향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냅다 뛰면요. 잘못하면 벼랑 끝에 가서 떨어져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현 위치입니다. 내비게이션 다들 사용하시죠?
네.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GPS가 현재 위치를 잡아주기 전에는 내비게이션은 우리한테 가는 방향을 보여주질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위치를 잘 파악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아니 나는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질 때 성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위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요.
네.
자기가 이 순간 가지고 있는 거, 하고 있는 거, 그것을 그만두었다고 했을 때 나는 어떤 상태에 있게 되는가?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요. 내 현 위치가 어딘지 파악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는지가 궁금한데요. 흔히들 뭐 내 삶의 가치, 그건 내가 소득이 얼마인지, 특히 연봉이 얼마인지를 내가 보면 내가 그만한 가치 있는 인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 짐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는가. 이것이 자신의 삶을, 삶의 가치를 결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내가 많은 사람을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그 사람들은 내가 더 잘 살고 네. 더 오래 살기를 바라겠죠. 왜? 그래야 자기 자신에게도 그러한 것이 돌아오게 될 테니까요. 내가 지금도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는 지금 이 순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을 때이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내일은, 내년에는,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이 나 자신을 끊임없이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밀어주는 추동력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권력, 명예, 부, 이 모든 것을 한 손에 거머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막상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권력, 명예, 부, 이걸 한 손에 다 거머쥐니까 갑자기 세상 사는 것이 허무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거 가지려고 내 젊음, 내 건강 다 해치면서 살아왔던가. 생각할수록 허무하고, 아니 이젠 지루하기조차 합니다. 자, 도사를 찾아갑니다. 도사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이거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요,
네.
두 가지 유형의 답이 나오는데 한쪽은 내려놓아라, 비워라, 뭐 이런 유형의 답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유형은 채워라, 충만하여라. 이런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둘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도사가 한 인생의 목적 한마디. 한 평생 배우러 왔다 갑니다. 저는 삶의 목적은 배움에 있다.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쳐다볼 줄 아는 눈, 그 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배우고 나면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눈 뜨시면 오늘 나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 교수님께서 방금 어떻게 살아야 정말 가치 있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건데, 저희는 보통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앞으로 난 어떻게 살아야지? 앞으로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미래를 보고 계획을 하고 미래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을 쫓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교수님 말씀을 정말 들어보니까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이렇게 먼 미래를 보면서 막 나아가는 것보다 진짜 현재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또 이것을 좀 고민하고 성찰하면서 좀 다른 사람도 좀 살펴보고 그리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뭐지? 라는 생각은 절대 잊지 않고 가는 게 더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교수님 말씀대로. 근데 어떠셨어요? 최 사장님은?
아, 예, 저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인생의 가치에 대한 거를 이제 지목해 주신 것 같아요. 타인에 대한 고려나 아니면 가장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한 고려 아니면은 이제 자신의 현 위치를 고려해서 방향성을 갖고 그걸 성찰할 수 있어야 된다. 호기심과 배움도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책을 그 교수님께서 그 집해 놓으신 이제 철학의 힘을 읽다 보면 그 비교하지 말라는 말씀도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그 상황에서 만족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사실 이거 읽으면서 궁금한 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비교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고통스럽거나 행복한 거는
네.
어떤 절대적인 이제 빈곤의 상황을 벗어났을 때 이제 적용되는 것 같고, 사실 이제 저희 라디오를 청취하시는 분들도 그럴 거고, 취업을 지금 막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한테 있어서는 어떤 가치 있는 인생이 정말로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런 분들한테 철학이나 아니면 인생의 가치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저희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째, 내가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나는 어제보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즉,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앞서서 자기 자신의 스스로 비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도 어제의 나보다 발전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어느덧 먼 걸음을 내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남을 이긴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은 눈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십니까? 아니면은 5분 아니면 30분?
민기적 거리다가.
그렇습니다. 우선 그 취준생들께서는 눈 뜨시면 바로 일어나시는 것부터 실천해 나가시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책에도 사실 이런 말이 나와요. 인간은 공평하기를 원하면서 한편으로는 공평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뭘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가치 있는 삶을 살 때 사람들이 보면서, 아, 저 사람 저렇게 사니까 나도 저렇게 더 멋있게 잘 살아야지. 아, 최 사장님이 저렇게 가치 있게 책 쓰니까 나도 예. 책 써야지.
왜 저를 또.
그렇습니다. 저도 그분은 상당히 예,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좀 연관되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질문을 드린 건데, 사람들의 이런 심리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교수님?
그 평등한 자를 평등하게 대우해주고 불평등한 자를 불평등하게 대해주라.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분배정의 얘기죠. 즉 말해서 누구든지 다 똑같이 잘 살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보다 노력을 게을리한 사람이 자기랑 똑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는 또 싫어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한 경우에는 더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고요. 또 자기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는 더 그 여유 있는 삶을 즐긴다고 한다면
네.
그 사람은 그 돈 대신에 다른 걸 선택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최 사장님은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아, 궁금한 거요? 아니, 사실은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 책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네. 읽으면서 정말로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많이, 그, 단순하게 내 의견이 이렇다로 네.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이론들이 있고, 이론들이 어떻게 경쟁하고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다시 질문해 주시는 내용들이 많아서, 사실은 이제 읽으면서 좋았거든요. 또 이렇게, 근데, 그 이네 씨가 질문하셨던 거는 사실 네. 그런 거였던 거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평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불공평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사실 경제나 정치로 또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심리 안에 어떤 심리가 들어있냐면은, 잘 사는 사람들은 자꾸만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밑에 사람들이 추월하지 못하게, 나는 점점 빨리 가고 싶고 그 차이를 벌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지는 반면에
네.
반면에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사람들 자꾸 끌어들여서
네.
나와 수평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지금 이제 공평하길 원하지만 반대로 불평등을 원한다라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현대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오히려 두 분한테 묻고 싶은데요. 나보다 앞서 있는 사람이 점점점 나하고 격차를 벌여나갈 때 그때 절망감을 더 많이 느끼세요? 아니면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 점점점 나를 따라오고 드디어는 추월할 것 같은. 그러니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네. 공부 나보다 한참 못한 애가 네. 고등학교 때 공부 못하던 애가 어느 날 만났더니 나보다 훨씬 좋은 회사에 들어가 있어. 그때 열받는 거 하고 나보다 공부도 잘한 애가 또 이제는 막 훨씬 더 앞서 나가가지고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아니, 후자인 것 같습니다. 그 못하던 사람이 네, 네. 막 따라올 때
그러니까요.
그때 느끼는 그 압박감이
초조감, 좀. 압박감. 네네. 그리고 급기야 인생 역전이 이루어졌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친구는 야 하겠지만 나는 난 뭐 했나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마음이 우리 심리 안에 사실 자연스럽게 맞습니다.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아. 네. 근데 하여튼 비교하는 거는 건강치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장 친한 친구가 불행을 겪게 되면 그 동병상린해주기보다는
네.
그렇게 기뻐한대요 속으로는 표정 관리하느라고 가까운 친구인데 더 그렇답니다. 아, 이 사람이
네.
이상한 동물입니다. 예.
그런 동물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각자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그리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강연에서 말씀하셨지만 그 학생들한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을 꼽아보라고 했더니 마지막 남은 게 절대자, 그리고 가족, 그리고 사랑 이 세 가지가 남았다고 하셨었잖아요. 이런 소중한 것에 저희가 좀 더 집중하면 그럼 진짜로 좀 행복한 삶, 우리가 바라는 그런 가치 있는 삶에 더 가까워질까요, 최 사장님? 어떠세요? 최 사장님은 세 가지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세 가지 중에 집중하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삶 이런 거 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좀 신기했던 게 절대자를 학생들이 많이 이제 지목했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근데 저는 절대자 좀 궁금했어요. 절대자가 뭘 뜻하는 건지. 저는 절대자
뭐 하나님일 수도 있고 맞아. 부처님일 신앙, 수도 있고
신앙을 생각하긴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현대 살아가는 이제 학생들이랑 달리 종교적인 것도 좀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절대자, 가족, 사랑이 다 좋은 얘기긴 한데
네.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아,
특히 이제 가족 같은 경우에 그 우리가 행복에 있어서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거다라고 이제 교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 소설 중에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소설을 보면
네.
그 그레고리 잠자가 바퀴벌레로, 바퀴벌레 아니군요. 벌레로 갑자기 변신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족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가 우리 가족에 대한 어떤 은유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잠자가 그 정상적인 인간일 때는 회사원으로서 경제적 활동을 해서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었는데 벌레로 변한 다음에는 사실 뭐가 달라졌냐면은 경제적 부양을 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가족들로부터 외면받는 것들을 보면서 혹시 가족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믿는 것과는 달리 경제적인 관계로서 얽혀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제 절대자랑 가족, 사랑 이 세 가지를 강조하셨는데
네.
제가 이렇게 짧은 소견으로 가졌던 견해랑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그 우리가 현대에 와서 이혼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 구성원들이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수단이 생길수록 이혼이 더 용이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경제적인 것과 가족의 관계를 분명히 연관관계를 짓기도 하죠. 그렇지만 결국 제일 마지막에 가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할 때도 마지막까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그래도 가족이 아닌가.
네.
예,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또 가족의 의미가 그런 거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역시 지울 수가 없고요. 가족 사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용납되고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될 선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서로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세 가지 때문에 혹은 뭐 또 다른 것들 때문에 저희가 행복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뭐 말씀하신 절대자, 뭐 가족, 사랑이 있으면 되게 행복하지만 뭐 좋은 일자리, 뭐 혹은 뭐 좋은 돈, 좋은 보수, 뭐 혹은 좋은 집, 좋은 옷, 이런 거를 얻어도 그 만족감 때문에 행복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돈, 그 다음에 권력, 뭐, 네. 이런 것들은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들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바로 행복을 그대로 가져주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고민들을 하냐고 물어봤더니요.
네.
제일 많은 고민이 이걸 지키는 거랍니다. 근데 그걸 지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행복한 상태로 들어갈 것 같지만 소유가 곧 행복은 아니기 때문에 돈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하면 지킬 건가. 이런 걱정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돈을 또 모을 수 있을까. 이 게임에 들어가가지고
네.
개인적으로는 꼭 그렇게 행복한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연봉으로 얘기하면 미국 통계이긴 합니다만
네.
7만 5천 불?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뭐 한 8천만 원?
네.
이 정도의 돈을 가지게 되면 그 이상은 돈이 더 이상 행복의 증가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다른 그 무엇이 들어와 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물질적인 것들은 순간은 행복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행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그냥 봐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지나치게 폄하하는 거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네.
그것 자체가 바로 행복이다. 그거를 소유하게 되면 바로 행복으로 이어진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좀 가치 있게 살 수 있을지 그리고 행복은 과연 무엇일지 나는 행복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까지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부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가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죠.
우주의 근원을 탐구하는 종합적인 학문, 정답은 철학이었습니다.
네, 철학이었습니다. 당첨자는요, 방송 후에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는 심규선의 해야 할 일 듣고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다시 올게요.